이사야서 23장 1절에서 7절 봉독합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아멘. 지금 13장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향한 예언, 경고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유다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그 많은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마지막이 두로입니다. 그래서 23장은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에 23장의 제목이 붙여져 있을 거예요. 두로와 시돈에 관한 경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절은 뭐라고 시작을 하고 있는가 하면 두로에 관한 경고라면서 23장 전체가 두로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예언, 경고, 심판에 관한 경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는가 하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니까 이게 두 개의 다른 나라인지 아니면 하나의 나라인지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나라를 함께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결국에는 하나의 나라예요. 결국에는 하나의 나라인데, 예를 들면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고향하고, 그러니까 한국에 고향군하고 일산하고 붙어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죠. 어떨 때 보면 그냥 고향군 하면 그 고향군 안에 일산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멀리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 지도를 딱 놓고 보면 서울과 세종시가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세계 지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붙어 있잖아요. 뭐 얼마나 큰 나라라고 서울시 찍어놓고 있고 세종시 찍어놓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밖에서 보면 서울시나 세종시나 아니면 고양군이나 일산이나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면 조금은 다르겠죠. 조금 우리가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지도를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오늘은 지도가 두 개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지도예요. 저 위에 보면 빨간색, 보라색으로 표시된 네모난 박스 혹시 보이세요? 네, 거기가 시돈이에요. 좀 멀어서 죄송해요. 시돈이고 그 밑에 또 다른 박스에 보라색이 있죠. 거기가 두로입니다. 그런데 거기 지역을 어느 지역이라고 하는가 하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우리 한국식 발음이에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해변이고요. 그 페니키아 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가 페니키아고 이 밑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 그러니까 블레셋과 페니키아는 양옆으로 지중해 연안 쪽에 있어요. 그러면 예루살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기가 사해고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면 대충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느 곳에 있는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이제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로라고 하는 그 성, 도시국가, 우리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도시국가 혹은 성이 먼저 흥왕을 하고 두로가 흥왕을 하면서 시돈이라고 하는 성도, 도시국가도 함께 이렇게 흥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로와 시돈에 관한 이 경고는 결국에는 페니키아에 있는 그 해변에 있는 그 도시국가들, 그 나라들을 향한 경고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제가 마이크에서 벗어날게요. 이쪽 저 위에 보면은
마운틴 헐먼이라고 하는 것 혹시 보이십니까? 까만 표시. 여기 두로에서 저 위로 거기가 헐먼산이에요. 헐먼산에서는 항상 이렇게 만년설이 있듯이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의 산맥을 형성을 하고 있어요. 산맥을 형성을 하면서 갈릴리 호수까지 오게 되는데 그 산맥으로 인하여서 동쪽에서부터 외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그 험한 산맥이 막아주고 있게 되는 형국인 거예요. 그리고 그 헐먼산과 그 산맥에서부터 지중해 바다로 그냥 특징적인 것은 12개의 강줄기가 지중해로 흘러가고 있는데 아주 경사가 깊어서 계곡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형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페니키아에 있는 그 도시 국가들 특별히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의 침입을 거의 받지 않았던 거예요. 힘들지 않게 지킬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자기들에게도 불리한 점이 하나가 있는데 동쪽으로 진출을 하려면 산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산을 넘어가니까 진출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발전을 시작하는가 하면 해양, 바다를 통해서 무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상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이 헐몬산에서부터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이 내려오게 되면 그 백향목을 바다로 해서 어디까지 가져다 주는가 하면 애굽이라든가 아니면 저 멀리 스페인까지 이탈리아까지 그 배로 무역을 하고 거기 가서는 또 거기에 있는 필요한 물건들을 배로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또 식민지 정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 두로와 시돈을 같이 합해서 두로라고 그럴게요.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고 무엇을 대표하고 있는가 하면 상업주의예요. 커머셜리즘이에요. 그리고 다른 단어를 굳이 쓴다면 자본주의예요. 캐피탈리즘이죠. 그러면서 자본과 상업에 대해서 풍성하게 발전을 하고 있으면서 그 자본과 상업을 통하여서 무역을 하면서 다른 곳에 가서는 거기에서 그 땅을 야금야금 정복해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그 촌, 우리 예를 들어서 삼국시대로 가면 그 백제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백제 사람들이 사는 촌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을 백제촌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신라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신라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만들었을 때 거기는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신라촌이 아니고 신라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신라 사람, 백제 사람들이 살고 있듯이 이 두로 사람들도 배를 타고 무역을 하면서 거기 가서 자기네들이 사는 곳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세력을 팽창을 시키고 있었는데 이 에스겔서를 가보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이 두로에 대해서 그렇게 책망을 해요. 너희들 돈 많다고 번영했다고 자랑하고 있느냐 교만하고 있느냐라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서에서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두로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상업주의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이 상업주의를 대표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접목을 시킨다면 어렵지 않게 접목할 수 있죠. 돈이 최고인 것 같고 번영이 최고인 것 같고 자본이 최고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사실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은퇴하면 뭐 먹고 살지? 그 걱정 제가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가 돈이 있어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집은 하나는 있어야 되고 몰고 다닐 수 있는 자동차는 하나는 있어야 되고 뭔가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된다 말이죠.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지금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무엇을 책망을 하고 있는가 하면 거기에 집착하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대신해서 거기에 집착하면서 사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두로가 상업주의를 대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상업주의를 대표하는 것이 두로인데 여러분 바벨론 이야기했던 것 혹시 기억합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무엇을 대표하는가 하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자기들의 실력을 믿고 있고 자기들의 힘을 믿고 있는 것.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인본주의의 대표라고 한다면 두로는 상업주의의 대표예요. 바벨론은 전쟁을 통하여서 땅의 세력을 대표하고 있어요. 확장해 가면서 땅의 세력을 대표하고 있다면 이 두로는 바다의 세력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은 정복을 했지만 두로는 식민지를 통해서 하는 거죠. 물론 정복이라는 의미가 식민지에 들어가는데 식민지가 맨 처음부터 식민지 막 정복해서 깃발을 딱 꽂지 않았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남미에 식민지 정책을 했을 때 처음부터 칼 총 들고 들어간 것이 아니라 무역선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보지 못했던 귀한 것이 있는데 원주민들은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커피, 예를 들면 금, 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그냥 원주민들은 늘상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없었어요. 그것이 돈이 될 거라고, 그것이 부의 축적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서 너무 좋으니까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냥 좋게 해주고 인심을 얻고 그러면서 무언가 신기한 거를 하나를 주면서 금을 하나 가지고 오고 뭐 신기한 거 주면서 콩 가지고 오고 커피콩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물물 교환을 하다가 더 많이 갖고 싶은데 원주민들이 깨닫고 야 이제 그만해 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는 총 들고 오고 칼 들고 오고 그러면서 정복을 해가게 됐던 거죠. 두로도 그렇게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사야는 이 두로를 향하여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8장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다음부터 잘 들어보세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신이라 두로가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러면서 자기 자신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아니야 너 신 아니야 라면서 정곡을 찌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돈 때문에 돈돈돈돈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에는 쓰지 못한 채 돈을 움켜쥐고 있다가 그 돈도 제 쓰지 못하고 그냥 암울한 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두로를 향하여서 이사야가 명령을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보면 두로에게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두로와 관련되어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돈 많은 사람 옆에 사람들이 꼬입니까? 안 꼬입니까? 제가 좀 나쁜 표현했어요. 미안해요. 돈이 나쁘다고 얘기를 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돈만 가지고 있고 돈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 돈 때문에 눈이 뒤집어져 있는 사람들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꼬여 있어요. 떡고물이라도 좀 먹어볼까 하고. 그게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두로를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두로를 의지하고 있는 나라까지 하나님이 동시에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슬피 울지어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1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두로에 관한 경고라라고 하는 이 제목과 같은 문구를 빼고 나면 그거를 빼고 나면 히브리어 원문에는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는가 하면 슬피 부르짖을지어다가 먼저 나와요. 웨일이라는 말을 먼저 써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너희 다시스 베드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너희 다시스 베드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지금은 첫 번째로 명령을 하는가 하면 다시스 베에게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 23장에는요 명령구가 참 많이 나와요. 정말 많이 나오는데 지금 읽었던 1절 말씀에 나오고 2절 말씀에 나오고 4절, 6절, 8절, 12절 이런 데서 명령구가 무려 6개나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명령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벤데 의인화하고 있죠. 사람처럼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스는 또 어디입니까? 다시스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의 맨 마지막이 스페인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다시스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아주 아주 유명한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다시스라고 하는 나라가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요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하고 니느웨로 동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동쪽으로 가라,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 나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면서 반대편으로 배를 타고 서쪽으로 가죠. 근데 그 배가 어디까지 가는 배인가 하면 다시스까지 가는 배예요. 고대 사회에 이 유럽 쪽에 그리고 가나안 그 고대 근동 사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구의 땅 끝은 어디라고 생각을 했는가 하면 다시스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기가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사도 바울도 서바나까지 가야 된다. 서바나가 뭐예요? 스페인이잖아요. 거기까지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뭐냐면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거거든요. 요나가 다시스까지 도망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착각하고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다시스의 배들이 두로와 더불어서 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스 배들을 향하여서 슬피 부르짖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아직 두로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두로가 멸망하지 않았는데 지금 멸망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스의 배들한테는 야 너희들도 슬피 울어야 돼. 너희들도 통곡해야 돼. 왜냐하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너희들의 판매처, 너희들의 거래처 두로가 멸망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집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제 편안하게 우리 모든 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게요. 아이들이 뭐 이제 돈 맛을 알기 시작할 때 3살, 4살 이렇게 되면서 이제 세배하고 또 이제 부모님들의 친구나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거나 그러면 되게 좋아하죠. 여러분 20달러짜리 종이돈 하나가 귀합니까? 1불짜리 5개가 귀합니까? 아, 이제 잘 모르는 아이들은 1불짜리 5개가 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뱃돈을 받으면 엄마 아빠가 뭐라 그런다고요? 이거 엄마 아빠가 잘 보관했다가 너희들 필요할 때 다 줄게 그러죠. 그 말 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받았어요. 그래서 부모가 다 받았어요. 그게 100달러가 되든 그게 1000달러가 되든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집은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 집이 뱅크럽시를 했잖아요. 애들이 뱅크럽시를 했거든요. 파산을 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맡겨준 돈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투자한 거예요. 나중에 이자라도 받으려고. 투자를 했는데 부모가 멸망이란다. 파산을 하면 걔네들 돈 있어요 없어요? 걔네들 돈도 없는 거예요. 마치 요즘 한국에서 자주 들었던 말, 어느 분의 그 정치적인 사고 때문에 많이 들었던 것도요. 저도 그때 배웠어요. 사모펀드. 사모펀드에 돈 넣었다가 사모펀드가 이게 뭐 페이퍼 컴퍼니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쫄딱 망했다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은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는 거죠. 지금 다시스의 배가 두로와 더불어서 다시스와 두로가 더불어서 무역을 하는 거예요. 무역을 하는 거래처인데 두로가 멸망을 했으니까 다시스가 아무리 물건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팔 곳이 없으니까 통곡해야 되고 필요한 물건이 있어서 두로로부터 가져가야 되는데 두로가 멸망을 했으니까 못 갖고 가게 되니까 통곡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두로가 어느 정도로 멸망을 하는지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1절 끝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들어갈 곳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어디서부터 들려왔는가 하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기띔은 또 어디예요? 제가 순서를 잘못 놨는데 그 다음에 지도 하나 있어요. 지도 볼게요. 기띔이라고 하는 땅은 그 지중해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말 들어보시죠. 기띔이 구브로예요. 구브로가 어딘가 하면 바로 여기예요. 다시스는 여기고요. 이 먼 다시스에서부터
이 구부로까지 구부로를 통해서 구부로로부터 기띔으로부터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망했대. 아니 미리 알았으면 다시스를 떠나지는 않았지. 이미 떠나서 거의 다 왔는데 기띔에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절망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두로의 멸망을 그렇게 놓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두로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상업주의예요. 자본주의예요. 그것이 망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힘들어하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뭔가 하면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아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잠하라가 맨 앞에 나와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아까는 통곡해라. 근데 지금은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구에게 이제는 명령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해변에 있는 주민들, 두로와 시돈 땅으로 말미암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성읍들 때문에 그 해변가에서 살고 있었던 거민들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멸망하게 되니까 너희들 불평하지 마.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업주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담겨져 있어요. 3절을 보십시오. 시월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갑자기 나일강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일강 이야기는 누구겠습니까?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곡물을 가지고 옵니다. 왜 애굽 땅에는 곡물이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됐는가 하면 그 나일강이 해마다 한두 번 정기적으로 범람을 합니다. 물이 넘쳐 흘러요. 넘쳐 흐르면서 강 주변에 있는 땅들을 비옥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옥하게 만드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농사 진 것을 가지고 이제 두로에 갔다가 팔기도 하는데 여기서 무엇을 이용한다고 그랬는가 하면 큰 물로 수송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나일강으로 나와가지고 지중해 바다를 통해서 두로까지 가는 거예요. 왜 두로까지 가는가? 왜 하필이면 두로인가 하면 두로와 시돈이 장사하는 무역하는 데 있어서는 최적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는데 두로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니까 이 애굽을 향하여서도 그냥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두로의 멸망이 얼마나 심각한 건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돈, 상업, 번영, 재물 여기에 신경을 쓰게 되면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나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같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결론과 같지만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예, 우리 다 돈 필요해요. 아무리 돈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서의 돈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뭐 빌리언 달러를 가지고 있는 부자는 아니더라도 윤택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는 다 허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돈이라면 우리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픈 것은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망가질 수 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습을 이제 두로의 모습을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생산하지 못하는 두로예요. 첫 번째는 소망 없는 두로라고 했잖아요. 이것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소망 없는 두로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못하는 두로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세 번째 명령이 나와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부끄러울 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부끄러워해야 할까요?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즉 이제 이 두로 시돈을 여인으로 묘사하는 겁니다. 가임 여성 즉 임신이 가능한 여성이에요.
나이고 그리고 이미 결혼을 한 여인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지 못한다? 이거는 최고의 부끄러움입니다. 여인에게 있어서. 여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부끄러움은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건데 이 두로가 시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한다. 출산하지 못한다. 애굽의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했다.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했다. 결국엔 같은 말이에요. 낳지도 못하고 키워보지도 못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그 뒤가 끊어진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이고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은 가문이 멸문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두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시돈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 당시에는 정말 거대한 도시였어요. 고고학자들의 발견을 놓고 보면 정말 정말 거대한 곳이었는데 오늘날에는 작은 촌이에요. 작은 어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4절의 중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바다의 요새가 말한다 그랬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특별히 그 두로 앞에 커다란 바위섬이 있는데 바위로 되어 있는 섬이 있는데요. 그 두 개의 큰 바위섬 중에 더 큰 바위가 요새와 같았어요. 그래서 해안에 있었던 그 두로라고 하는 성을 함부로 공략을 못했던 것이 앞에 있는 바위섬들이 요새화되어 있어서 공격을 다 막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요새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결국에는 대를 잇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특별히 5절을 먼저 보면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리로다. 이제는 애굽까지 고통을 놓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이제 앞에 자막으로 그냥 아예 설명을 할게요. 자막에 펴주시면 두로가 황폐하게 된다. 애국의 침묵이 나타난다. 애국하고 침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페니키아의 두로의 슬픔과 애국을 듣게 된다. 그리고 애국까지도 듣게 된다. 상업주의로 자랑하고 있었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될 때에 통곡함이 있고 망하게 되고 슬퍼지게 되고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애굽은 왜 듣고 애굽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슬픈 줄 아십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두로와 시돈 그 페니키아에 있는 그 나라들을 정말 잘 이용을 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정복 전쟁을 할 때에 그 페니키아에 있었던 그 산맥 때문에 넘어오지를 못하니까 애굽이 그 보호를 받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 애굽도 거대한 나라였기 때문에요. 정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애굽도 저 메소포타미아까지 정복하기를 정말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이용을 하는가 하면 두로를 이용을 하기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두로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야 이제 꿈을 접어야 되는 모양이다 라고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있는 아니 여러분들이라고 해서 미안해요. 여러분들은 아닐 테니까 근데 돈을 믿고 있는 사람들 돈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절망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죠. 정말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두로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냥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멸망의 길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왜 다시스로 가라고 할까요? 멸망하니까 어려움이 오니까 환란이 닥쳐오니까 재앙이 닥쳐오니까 결국 피난처를 찾는 두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다시스로 갈지어다. 다시스로 갈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갔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 못해요. 근데 몇몇의 소수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남아있게 되는데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 두로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언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여러분 유명한 대왕 가운데 세계 역사에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있죠.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대왕인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와 시돈을 멸망을 시킵니다. 멸망을 시킬 때 이 두로 사람들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카르타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도망을 가요. 그럼 카르타고는 또 어딜까? 아까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카르타고는 북부 아프리카고요. 이탈리아가 지도가 이렇게 장화처럼 돼 있죠. 장화처럼 돼 있는데 코끝에 여기가 이탈리아예요. 여기가 이탈리아고 코끝에 시실리아가 있고 여기가 아프리카인데 북아프리카죠. 이 북아프리카와 이 시실리아 즉 이탈리아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도시가 카르타고예요. 실제 역사에 있는 거예요. 두로가 도망을 가서 카르타고까지 도망을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한 두로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신이다. 왜 자기가 신이라고 그랬을까요? 돈. 그것을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매머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질, 황금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도망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7절 말씀에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그 성읍이 아니냐. 니네들 옛날에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여기들 니네들 땅 만들고 저기도 니네들 땅 만들고 성을 만들고 거기서 너희들이 잘 살고 기뻐하면서 살았는데 거기가 이제는 너희들이 도망가는 곳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도망갈 곳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두로와 시돈은 어떤 모습이에요? 멸망하는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풍성하고 아무리 세상의 것으로 부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재앙입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이야기하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재앙입니다. 이름은 잊어버렸지만 무명의 영화 배우가 나이가 들었다가 영화에서 대박이 났어요. 일본 분이세요. 일본 분이신데 할리우드의 영화가 자기가 출연했던 영화가 대박이 났어요. 그 집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자기를 잘 보살펴줬던 정말 힘들 때 자기와 함께 죽었던 그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돈 많으니까 복권에 당첨이 되면 잘 살 것 같으세요? 우리 알잖아요. 수많이 들어왔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것으로 풍성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부요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불러주신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부요함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찾아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다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요함을 획득하고 부요함을 얻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요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부요함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긍지예요. 자긍심이에요. 우리는 비록 이 땅 위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현재 소속은 어딘가 하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천상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얻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직도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이 땅 위에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조금 모자라도, 그래서 몸이 조금 아파도, 그래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들 걱정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굽실굽실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부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돈이 최고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부요함이다 라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번영주의, 세상의 자본주의 앞에 굽실대지 마시고 오직 십자가 붙잡고 담대함으로 사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